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란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성경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과 같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66권과 같고, 처음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주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적 성격을 띈 내용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심판, 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회개 같은 것들이 강조됩니다. 나머지 27장 역시도 우리 숫자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 27권과 평행을 이루는데, 그 내용 역시도 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십자가를 지실 구세주로서의 그 메시아 사역과 그의 나라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 용서, 그리고 회복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인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며 예언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시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후반부의 큰 틀 속에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오라 라고 초청합니다. 이 초청을 받는 대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목마른 자들이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 목마른 자들이란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목마른 자들이 물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물이란 사람들의 이 영적인 기가를 해소시켜 줄 그런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3절에서는 다윗 시대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저들이 그리워하는 시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다윗 시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즐거워만 하면 된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특별한 역할을 하게 하신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의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는 매우 특별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사용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누구나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속에 싹트고 있는 그런 생명됨을 그걸 볼 줄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생명의 움직임이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불어넣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씨앗을 보면서 이미 풍성한 열매를 내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 그 자체만 우리가 놓고 보면 그것은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씨앗 안에는 엄청난 생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맺게 될 열매를 이미 그 씨앗은 어떤 형태로든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생명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생명 가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들풀 하나에서도 온 우주 만물에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자연 이치의 그냥 단순한 설명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것 하나까지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단순히 무슨 자연 만물을 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 되고 살아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에 늘 쫓기며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때때로 고개가 들어지고 교만해지는 이유, 우리가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으로 지나치리만큼 괴로워하는 이유, 우리의 영혼이 마치 꼭 풍랑을 만난 작은 배처럼 휘청거리는 이유는 다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에만 우리 모두가 몰두한 채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너머에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환경으로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저들이 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찾고 의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6절 말씀이죠.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그럽니다. 이 표현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가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를 찾으라. 그때에 부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쭈니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그동안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주로 어떤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를 독려하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할 때는 새벽 또는 깊은 밤 이런 때가 결국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좀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한 코너가 있는데요. 그 코너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애정남입니다. 그 애정남은 어떤 말의 약자인데요. 줄임말인데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그런 의미의 애정남입니다. 그 코너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렇게 우리 한간에 조금 애매한 것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애매한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이 확실하게 정해주는 거죠. 위트 있게 재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암묵적인 약속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재밌어서 젊은이들 사이에 요즘 인기가 있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란 언제인가 어느 때인가 새벽인가 야심한 때인가 요거 좀 애매합니다. 제가 오늘 확실히 정해드립니다. 사실은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필요하곤 합니다. 그 계기는 개인적으로 보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가 바로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감격이 있을 때가 바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여호와를 찾거나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 흔하게 보는 현상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결정적인 계기가 온다 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가 중요한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들으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그러면 우리 또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가죠. 아 그러면 격식을 갖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드리고 이런 것으로 너무 쉽게 연결시킵니다. 물론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 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니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토벤 같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면 그의 음악적인 영감도 중단될까요? 어떨까요? 감옥에서도 베토벤은 분명 음악적인 영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삶으로 이 진리를 온전히 증거했죠. 바울 역시도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찬 서신들을 그가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무슨 심리 상태나 우리의 취향이 다른 것보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가장 깊은 뿌리 우리 생명의 가장 깊은 그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안정되면 모든 것이 안정이 되는 그런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길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어느 신학자는 영혼의 떨림이라고 표현했는데 생각해보면 매우 적절한 표현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이요 증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며 전하는 그 모세의 영혼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태초를 지금 생각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앞선 그 앞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늘과 땅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전하는 그 모세의 영혼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어떤 영혼의 떨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신약의 마지막 서신인 책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묘사합니다. 이 환상을 전하는 사도 요한의 그 영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마지막을 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그 이유를 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순간을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또 설명합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의 몸과 영혼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태초라고 뭐 얘기하는 것이나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에 아, 우린 정말 너무 마음 둘 그런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이 소소한 일상을 소홀히 대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부터 용돈을 얻습니다. 용돈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의 용돈이 많고 적음에 매달려서 그가 늘 투정을 부리며 산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용돈을 주는 부모와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죠. 부모와의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그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면 그 자녀는 용돈에 대해서 그 용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영혼을 집중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설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좀 더 집중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생각이란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길은 실천을 말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실천이 하나님의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사람은 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55장은 유다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한 그 예언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침략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은 이후에 그런 심판 이후에 이제 펼쳐질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그 내용으로 위로를 전하고 있는 큰 틀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 그리고 그 통치 아래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신세가 됐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거의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는 그런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지냈기 때문에 그 일제 그 말에 이르르면 친일로 돌아섰던 그런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 그 강점이 그렇게 끝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통찰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그래서 기원전 6세기의 이스라엘 땅에서나 19세기의 이 한반도에서 뿐만이 아니고 21세기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겁을 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겁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 소유에 대한 것입니까? 권력에 대한 것입니까? 사람은 건강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입니까? 우리 가족이 되려면 이 정도 학벌은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요즘 간간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야만 무슨 기독교의 영향력을 이 땅에서 발휘하고 지켜야 될 내용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이것 없으면 우리는 불행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 그 내용의 볼모로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서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한 예로 아직 그 자녀들의 혼사 문제로 이렇게 심려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아직 출가하지 못한 딸을 두고 계신 분들이 이런 말 하죠. 요즘 세상이 온통 사람에 대해서는 외모밖에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보면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가 정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문제 안으로 우리가 좁혀 들어와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늘 이 교회 성장주의가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의 절대적인 이념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드러나는 성과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교회에 관한 한 모든 것들을 다 그 속에 다 빨아먹습니다. 거기에 다 묶여버립니다. 드러나는 성장이 될 것 아니면 이건 교회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성장을 이루는 것만이 교회에서 취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생각에 대한 그런 부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과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통렬하게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그래 맞다라고 경험할 때만 우리는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붙들림바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여러분 실현됐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전했던, 회복을 선언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까? 그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했습니까? 부분적으로 물론 실현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오랜 패권 시대가 끝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소수민족, 그런 소수민족들이 다 자기 나라를 찾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그런 승리에 찬 귀환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땅에 돌아왔을 땐 그곳은 피폐해진 땅이었고 척박해진 그런 민심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재건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사야의 예언은 그로부터 50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생각과 그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그것은 볼품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땅에 난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그런 세상의 경험만으로 본다면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가까운 공생애 활동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시로 보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한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할 그런 죽음이 됐습니다. 구원 얻을 길을 여신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 역시도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 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통치를 가장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 얻은 우리를 교회로 묶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전히 실력 없고 여전히 수준 미달인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거나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닥치면 불안해하고 또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움에 눈뜰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55장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주의 약속하심이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그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취로 우리 속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를 찾고 부르시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오직 주의 약속으로 인함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기에 오늘도 신자된 삶을 살아갑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나아오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늘 살아있게 하셔서 세상 일에 우리가 요동치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통치에 우리가 놀라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승리에 대한 확신 갖게 하셔서 주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주의 자녀된 승리를 맛보며 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 없이 결실할 수밖에 없는 그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일평생을 주 앞에 나아가며 주를 찾으며 주를 부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